화요일 새벽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상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나오는 그 메뚜기의 피해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를 부르짖는 그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메뚜기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최소한 석 달 정도는 메뚜기가 온 이 세상을 날아다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기록에 보면 메뚜기 때가 그 피해를 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한꺼번에 또 죽어요. 왜냐하면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지금 무덤을 파고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때로 죽으니까. 그때 일어나는 발진 티부스나 냄새나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8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면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온 집안과 들판과 동물, 우리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손바닥 길이만한 이런 메뚜기가 그냥 있는 겁니다. 뭐 밤이라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여서 성회를 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메뚜기가 피해를 입히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기를 하고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좀 이야기하는데 자, 18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에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모여라, 모여라. 제사장들아 외쳐라. 회개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18절에 이 요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회개기도 자체를 안 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요. 18절에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회개했으면 그 회개하는 그 백성들의 진심을 보고 아, 이놈들이 정말 회개하는구나. 나에게로 돌이켰구나.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뜨겁고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것으로 회개하면 아, 내 마음이 정말 진심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 용서가 필요 없다. 그 용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우선순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쓰시고 또 들어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왕의 땅.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많은 일들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요엘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온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18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앞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메뚜기 때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아직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자, 그러면 한 127일 정도 보는데 거의 4개월인데요. 날아와서 피해를 준 것이 3개월이라 치고 그러면 3개월이 치고 나서 메뚜기가 다 죽었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새 포도와 기름이 딱 생기나요? 그 뒤로도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금방 회복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1년의 반 정도를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어야 되고 쓰레기 다 그 메뚜기 시체 다 채워야 되고 온 이스라엘 땅을 뒤덮는 썩는 냄새를 견디면서 있어야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든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냥 싹 썰어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딱 나오면 막 깨끗하게 싹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든 일이다. 인간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자, 군대라는 게 저 위에 나라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 부대는 앞부대는 동해, 뒷부대는 서해로 상한 냄새,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그렇게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 21절 이후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 이로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땅을 지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25절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앞에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 그게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들이 회개를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 마음의 진실을 보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치유해주고 내 이름을 찬송하는 걸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새벽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지 않더라도 앉아서 그냥 솔직히 새벽에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멋지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며 찬송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고생시켜 놓고 그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아니 힘들었는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앞에 요엘 선지자가 걱정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강 보내는데 그건 계속 하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아 이거 백성을 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 정도 왔다 칩시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마음이 진심인지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다 면담을 해서 됐다. 너 합격 최소한 90점 받았으니까 들어와. 그래가 일일이 모아가지고 90점 이상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는지 안 드는지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실시간 예배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흥망성쇠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을 들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다. 자, 이것도 새벽에 말하기엔 너무 큰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른 이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계속 괴롭힌 게 뭐냐? 바알 신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요. 바알이 비를 주느냐 하나님이 비를 주느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된다. 이미 모세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요엘 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에요. 이 말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를 걸을 때 이제 언약궤를 옮기면서 각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막이 멈춰섰을 때에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말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8절, 그다음 26절, 27절과 이 세 개를 이야기해도 너무 큰 이야기라서 다음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의 핵심은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28절, 29절에 연결시켜요. 근데 이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근거가 뭔데요? 왜 이걸 갖다 붙이느냐? 왜 이걸 연결시켜 생각하느냐? 자, 이 28절, 29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민이란 말이에요, 만민.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장래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너희 자녀, 너희 늙은이, 젊은이, 그 다음에 29절에 남종, 여종까지 들어가 있어요. 계급과 이 인종과 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 환상과 뭐, 이 방언,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일부분만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하는 누구냐? 그러면서 한 말이, 그는 진리의 영이니. 이 세상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데 자, 진리의 영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민을 진리의 영을 부어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성령을 말씀하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예요. 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셨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통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꺼번에 모르잖아요. 아니, 3년 짧은 시간에 사역하고 탁 하셨어. 그러니까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가복음은 짧은데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6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되게 길어요. 양이 되게 많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때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느냐를 점검해 보면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근거를 따져가면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쏙 빼버리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왜 저런 저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왜 그 심판이라는 게 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에서 이게 있었던 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제가 자라났던 교회와 뭐 수윤우 교회에서 했었던 참 이상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안 해요.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면 사람이 어떻게 흥미를 잃고 역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역사하시고 영을 부어주게 뭔가 자꾸 일으키신다면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더 크게 심판받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들은 관심이 없어. 그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또 성령을 갈망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그러면 영을 소멸시키는 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0절이 문제가 또 되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걸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른 메시아나 다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고 여기 이제 영화나 이런 종말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영화 보실 때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리 외국에서 만든 영화니까 특히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느 시대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남은 자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큰 이야기라서 자, 하나님의 약속,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박수를 받았고 약속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다 살펴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으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만 부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으셔서 계급과 빈부 격차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성경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부를 하는데 와 성경께서 나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책에 손만 덮고 있으면 이 내용이 다 외워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다 성경을 읽고 공부 성경 열심히 들어도 그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아무리 이해해도 아 이래도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 이게 이 뜻이고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딱 그 정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 심령을 뒤집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변화시킨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나와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대로 5월 13일까지 준공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정한 모든 건축원금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까지도 선교지도 지금 스라벨 교회 지붕을 이제 수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견적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느냐 다 만들어서 이제 견적도 받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재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가 함께 읽은 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또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